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보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봉독한 이 말씀을 들어서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또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 하나님께서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처음 계획서부터 그 일을 하나하나 진행시켜 나가시고 또 마지막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유한한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잠깐 동안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완성되는 것을 보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끝마쳐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죽고 없을지라도 그 일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영원한 중단, 영원한 실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좌절하거나 낙망할 수 있습니다.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인간의 실패와 좌절과 낙망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영원히 중단되거나 영원히 실패한 채 버려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완성하실 분은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진리를 생각하는 것은 큰 소망과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그 역사가 인간의 손에 달려 있진 않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와 또 좌절과 낙망의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라 5장에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실패하였고 사람들은 좌절하였고 낙망하였지만 그러나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우리는 에스라 5장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명에 관한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전파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 공사가 약 15년 동안 중단된 채 무의미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안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충성되이 신실하게 그 진리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지자 학개와 선지자 스가랴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번역한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예측하거나 알아맞추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장차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의지의 선포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구약의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돌아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칭찬과 격려보다는 오히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들의 그 역사를 한마디로 정의하시면서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은 환영과 칭찬도 물론 받을 때가 있었겠죠.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이사야 53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사야가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유익을 얻는 사람들보다도 그 말씀 때문에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었을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지극히 핍박하였고 그를 미워하였고 그에게 수많은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죠. 여러분, 그것이 예레미야가 인생 마지막에 경험해야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아마 대학교 1학년 때인가요? 가장 제가 닮고 싶은 그 구약의 인물 중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능력의 엘리야를 설교하기를 참 좋아했는데 한 번은 그 중고등부 여름 그 수련회 때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아마 경기도 어디에 이제 수련회를 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엘리야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참 닮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엘리야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과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하였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했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였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경험하였던 그런 선지자였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회귀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엘리야는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었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설교자였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예리하였고 백성들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해냈습니다.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이 신실한 선지자는 헤롯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하고 맙니다.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를 지적하여서 미움을 사게 되었고 투옥되어 옥중에서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사명을 계승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는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되이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설교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 마지막 5절 말씀에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라고 언급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기도의 그 제목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 우리가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도록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배워야 하는 진리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유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여기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스탠드업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그런 표현이죠. 다시 주저앉았던 그곳에서 일어났고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씀 속에서 한동안 잊고 지냈던 사명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제가 첫 번째 대제를 말씀드리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던 것은 바로 두 번째 이 대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맡은 그 일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약 15년 동안이나 자기 삶 속에서 파묻혀 살던 사마리아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시 성전 재건에 헌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라라고 하는 성경과 이제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보면 학개, 스가랴, 말라키가 나오죠. 이 학개, 스가랴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에스라, 이 성전 재건 때 활동했던 사람들이 학개와 스가랴인데 그때 성전이 중단된 그 1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이 학개서와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네가 그 성전을 완성하리라. 그들에게는 정치적이고 또 집단적으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큰 산과 같이 여겨졌죠.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잠자고 있었던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서 다시 일어나게 하였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헌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역사 속에서 잠자는 백성들을 일깨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고 신실하게 설교되어야 그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또 바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바램들과 소원들의 가장 최우선순위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셔서 생명을 살리는 이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교개혁은 중세 약 1000년 동안이나 지속됐던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시대를 일깨운 사건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한 설교자의 신음과 한 설교자의 고민 가운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설교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자 루터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우치게 하셨고, 한 설교자의 목놓아 외치는 그 설교는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역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로 발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암송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 모든 성경은 어떤 걸 말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서 구약을 무시하는, 구약을 조금 낮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시각입니다. 여기 모든 성경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 하나밖에 없었어요. 모든 성경, 구약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약의 성경도 마찬가지죠. 더 넓은 의미에서 적용하자면 신약 성경까지 포함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의 바람은 제가 모든 성경을 다 설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설교하고 싶어요.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여러분의 열망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중요한 교리 몇 개만을 안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전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광범위함과 그 깊음과 그 풍성함들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3절에 보시면 성전 재건이 15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시작됐는데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번에 그 위기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지난번 대적보다도 훨씬 강력한 세력입니다. 지난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일부의 사람들이죠. 근데 지금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여기 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서편은 지금의 시리아 지역과 또 팔레스타인 지역, 또 애굽까지를 관할하는 굉장히 광대한 지역을 그 통치했던 총독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강한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공사를 계속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공사가 중단되었고 15년 동안이라 그 일이 재개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서부 지역을 유브라데 서쪽 지방을 관할하는 총독의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 사람의 그 반대를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성전 공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스가랴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오늘 학계는 두 장밖에 안 되고 스가랴는 좀 많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몇 주 동안에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이때 학계와 스가랴를 읽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그 이름들이나 그 내용들이 아마 머리에 쏙쏙 들어오실 것입니다. 학계서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얘기하니까 전보다 더 강력한 대적을 만났지만 공사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과 용기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담대히 수행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단의 공격을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리뷰 때도 존 오웬의 죄와 유혹이라는 책을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결단하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려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원수 마귀의 그런 공격인데요. 마귀는 참 강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된 이 성전 공사가 결국에는 중단되도록 할 만큼 그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왕을 감동시키셔서 그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는데 그 역사가 중단되도록 만든 장본인은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만큼 사단은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결코 맞설 수가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강한 자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한 자가 자기 집을 무장하고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시면 사람들이 믿음과 용기 가운데 사단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패배에 패배를 거듭하며 살아왔을지라도 한 주간을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패한 이야기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실패, 지긋지긋한 그 실패를 끝마치고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길이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은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총이 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승리를 할 수 있습니까?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다가 결국에는 적군에게 발견되는 즉시 죽을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사용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우리는 본문에서 전면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그러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성전 재건을 하리라는 열망을 안고 그곳에서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1000km가 넘는 먼 거리를 여행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서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15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아무런 의미도 없이 흘려보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열정과 또한 의지를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시작하게 한 그 일을 너희들이 실패하고 너희들이 좌절하고 너희들이 낙망하였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시작하게 하노라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 사명을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고 사람의 힘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왜 강서편 총독이 강력하게 이 성전 공사를 막지 않았는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힌트를 주는데요.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명을 거스리고 성전을 계속 지어나가는 사람들을 곱게 볼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에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총독의 마음을 주관하셨고 또한 이제 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6장에 강서편 총독이 조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성전 재건 역사를 허락할까요 말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근데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은 이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왕이 조서를 허락하는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이스라엘 편에서 서서 성전 공사를 도우라는 그러한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여러분 한 장만 넘기시면 이제 에스라 6장으로 가니까 6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강서편 총독과 또 이방의 왕에게 하셨는지를 증거해 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에스라 6장 6절에서 12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의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와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면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에스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사실로 이 에스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처음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셨던 하나님이 또 한 번 다리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고레스 못지않은 후한 조서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강 서편에서 나오는 세금에서 성전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하라는 조서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을 통해서 진행되지만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사를 궁극적으로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조금 불리하고 또 우리가 침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역사를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인간들은 좌절하고 낙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영원히 실패한 채 버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다시 진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서 우리가 좌절을 경험하였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였을지라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시 시작하시라고 우리가 열렬하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에 중단된 그 역사를 반드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록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진리가 온전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한 위로와 말씀을 통한 생명력과 담대함을 얻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실패할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의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